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7장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7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장 중간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쭉 드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일 후에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전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사람의 기수들이 유린하고 다니며 괴로운 그러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환란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좀 그 조감도라고 그럴까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개관을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좀 더 설계도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위치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하던 어떤 모임에서 한 그 정말 무례한 젊은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내 모퉁이란 말은 결국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 지구는 둥근데 땅 내 모퉁이라니요. 이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젊은이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젊은이, 나는 자네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소. 그것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48편 8절을 보면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바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48편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단 말이죠. 바람의 심판이 지금 억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행하실 때까지는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께 돌아올 수 없는 기간이 잠시라도 지속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적인 행동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며 박멸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때도 수많은 무리가 그분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기 때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진흙 덩어리에 내려쪼이는 햇볕의 효과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내려쪼이면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흙은 뭐 단단히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햇볕이 왁스에 비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똑같은 햇볕이지만 그것은 진흙이 내려쪼일 때와 왁스에 내려쪼일 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왁스는 태양을 받으면 받을수록 노골노골해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뭐 발견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바 질병이라든가 곤란함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짧은 이 7장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오늘날 자칭 일부 예언자적인 교사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마치 대화라도 나누는 모양 뭐 그렇게 뭐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이 쉽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예언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실제 본 저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마겟돈 전쟁 때 피를 흘리게 되리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 그때 피 흘리게 될 피의 혈액형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속타요. 이게 잘못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좀 질문,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얻어냈습니까? 라고 어떤 데 물어보고도 싶다고요. 그리고 행여 그러한 자료를 구했다 한들 그것이 실제 맞느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환란기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대환란은 무서운 심판이지만 교회는 그것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그들이 대환란기에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2절 3절로 가보시죠. 어떠한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다른 천사가 그랬는데 이것은 다섯 번째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다른 네 천사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들은 서열의 등급이 있어요. 사단이 주권을 행사하는 마귀의 세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군대 조직과 같다고나 할까요? 아마 거기에는 장군, 뭐 부관, 뭐 우리 군대 있을 때 뭐 연대장, 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뭐 그리고 사병들이 있고 뭐 하사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조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자들의 계급을 정하셨습니다. 본절의 천사는 다른 네 천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것이 포네 메갈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포네 메갈레란 말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영어에 메가폰이란 단어가 어떤 것으로부터 기원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갈레는 크다는 의미이고 폰은 소음 또는 소리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지상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차 지상에 임할 진노의 날에 반드시 보호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인지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이러한 환란의 때가 감해질 것이다 하는 건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 인을 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했는데 그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단지 암시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까지 했잖아요. 뭐 이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좀 더 발전하고 그러면 뭐 이제는 신용카드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정보가 이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사람마다 아 저 물건 상품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고 몇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바코드를 인식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우리가 예전에 듣곤 했단 말이죠. 정말 솔직한 목사님이라면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양심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인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견해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니까요. 성경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것을 무엇인지 아는 것, 막 알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렇게 결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의 이마에 표가 새겨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대환란기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매매할 수 없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압니다. 그리고 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짐승의 표와는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영적 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 구별되고 구분되게끔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대환란 기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때도 여전히 멸망의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때 오늘날보다 얼마나 불경건한 모습을 취하게 될지 상상이 갑니다. 지금도 함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때야 뭐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한 삶이 뭐 함부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타락할 사람은 타락해 되고 뭐 함부로 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의를 통해서 깨끗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이 개봉되기 전에 이러한 중간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7장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2절과 3절을 통해서 천사는 분명히 아마도 소대장 정도 이상의 직급에 있는 사자임이 틀림이 없는데 아마 그는 연대장 내지는 장군 정도의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꼭 잡고 있어 심판을 상징하는 대환란기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라. 구원받은 자들로 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인을 받은 무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땅 위에는 교회가 없게 되잖아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들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지상으로부터 옮기실 것입니다. 잠시 후 성읍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중간기가 있는 것은 인침받은 자들로 하여금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해결되리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은 남은 자들의 숫자, 참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참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마다 정확한 때와 숫자를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때와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대환란 기간 때 구원 받을 때 이방인의 무리에 대해서 숫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기한과 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 사건들은 날짜를 정리하려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예언에 대한 연구가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나름대로 우리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되어진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어찌 보면 성경의 진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매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예언에 있어서 다른 주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시해 놓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